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전은 고대의 흔한 전투 방식이었는데 양 진영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속한 부대 전체가 이기는 그러한 싸움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표자였는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양을 보고 겁을 먹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선 건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7장 4절을 보면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대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자로 나오는데 그의 키에 대해서 여섯 규빗 한 뼘이라 그러고 그는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드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 출신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도시 국가였는데 그 도시 국가 출신답게 그의 키가 매우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대략 한 46cm 정도 되는데 환산해 보면 여섯 규빗 한 뼘은 대략 한 2m 90 정도 나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키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잘못 기술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본에 가면 이제 공신력 있는 70인경에 가면 이 골리앗의 키를 여섯 규빗 한 뼘이 아니라 네 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대략 한 2m 정도 됩니다. 학자들은 네 규빗 한 뼘이 골리앗의 키로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m는 사실 굉장히 큰 키죠.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청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7절에 가면 7절을 보면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은 대표적인 철기 국가였습니다. 대부분이 청동기 국가였던 사회에서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보유했던 이 철기 국가 블레셋 안에 있는 가드 출신답게 이 골리앗은 최첨단 무기인 이 칼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무기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방패든 자, 그를 호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와 싸우기 위해서 대표자로 나설 수 없겠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7장 자, 11절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매우 두려워했죠. 자,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자, 자, 26절에 누가 나서는가? 바로 다윗이 나섭니다. 26절에 보면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뜻밖에도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나선 거죠. 사실 처음에 지휘관이자 왕인 사울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 나서겠다라고 하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대대장이 자기 수하의 군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학교 다니던 그 학도병이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자 그 학도병을 대표자로 내보내는 조금은 우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관점으로 봐도 이 사울은 나쁜 어른이고 그리고 좋지 못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대표자로 다윗이 나섰는데 뜻밖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넘어서 굉장히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나눴던 것처럼 한번 제가 유진 피터슨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리앗을 유력한 인물로 여기는 저급한 상상력을 가진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사건이다. 사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이 골리앗처럼 외향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을 유력한 인물로 여긴 저급한 상상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보내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둘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17장 55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죠. 자, 55절부터 5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골리앗의 승리 이후에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대체 저 골리앗을 이긴 소년이 누구냐? 사실은 알 수 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충 알았다가 이기고 나니까 그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넬이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모른 척하고 무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후에 사울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자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다윗을 아브넬이, 이제 마침 그렇게 시간이 겹쳤던 거죠, 아브넬이 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묻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그러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 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명인이었고요. 골리앗이나 사울처럼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인데, 이 여덟 번째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완전수 7,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완전수인데 완전수 7에도 들지 못한 그냥 변두리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쳇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냐면 영웅, 메시아, 메시아의 예표, 왕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무엘상 17장과 18장을 볼 때도 자꾸만 그 안경으로 다윗을 바라보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무명의 시골뜨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게 17장이 끝을 맺고 자, 오늘 본문 18장이 시작을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나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가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서게 되는데 14장 2절에 가면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수 정예죠. 그런데 13장 5절에 가면 블레셋의 군대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사실 600명과 이 수많은 군대가 붙으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뜻밖에도 요나단이 이깁니다. 14장 15절을 볼까요? 자,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의 군대가 이기는데 자, 이 큰 떨림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죠. 풋노트 번호가 붙어 있는데 쭉 내려오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그 떨림은 그냥 이스라엘이 잘해서 공포를 줬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떨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인기 있는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이 요나단 입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질투심이 발현이 되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또 그렇게 또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데 자,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4절에 가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 이어 왕권을 이어받을 자는 아들인 사울의 아들인 내가 아니라 다윗임을 이미 요나단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후반부에 가면 5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울의 신하들도 좋아했고 온 백성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 무리가 돌아올 때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7절입니다. 유명한 노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속된 말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시골뜨기에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인물이 됩니다.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 다 배제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다윗 인생 역전했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죠.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한편으로 이 다윗은 사울의 궁중에서는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중에서는 본격적으로 위협적인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18장에 보면 사울의 세 자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두 딸이 등장하는데 메랍과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에 가면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17절에 초반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이행입니다. 자, 어떻게 약속했는가? 자,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17장 25절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약속을 하는데, 자, 17장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게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실제 골리앗을 이기자 이제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메랍을 주려고 하는데, 자,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19절. 18장 19절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이기고 돌아오자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맏딸을 줘버립니다. 자, 이어서 어떤 소식을 사울이 듣냐면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메랍을 이렇게 주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미갈은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었는가? 자, 18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미갈에게 다윗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위니까 자기 말을 잘 듣겠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죽으면 되겠구나. 일종의 간접살인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의도와 다르게 다윗은 이후에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마 사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점점 미쳐갑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고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지명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공식적인 장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공식적인 장소는 성중인데 성중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주는데 비밀리에 사적인 장소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 있기 때문에 무명의 막내인 다윗에게는 비밀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의 시간표가 있었겠죠.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식이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직은 비공식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사울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일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자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16장 13절 다윗에게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는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는 떠났지만 현실은 다윗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위협하려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고 횡포를 부립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신분이 어떤 가시적인 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인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고 아직 정식적으로 왕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오를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확정 사이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긴장된 상태이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명과 확정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오랜 생활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의 공개 표적이 되어서 처절한 떠돌이 그리고 나그네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다윗은 지명을 받고 광야에 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니 이제 쭉쭉 가서 그냥 왕위에 정식적으로 오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를 처절한 광야로 내보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편하게 가시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자, 그가 광야로 가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렇죠.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어떤 여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훨씬 큰 차원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그 여리고에서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맹인의 이름을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죠.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없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가? 뭐라고 외치죠? 38절에 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메시아 칭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이제 크리스토스가 되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그리스도, 기도 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도 같은 뜻인데 이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메시아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왜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자,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체크할 필요 없고 사무엘 상이 아닌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473페이지 있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할 자의 칭호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실제 다윗이 그런 자였죠.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문헌인 이 솔로몬의 시편에도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힘으로 쳐부수는 어떤 군사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2편 9절입니다. 시편 가장 앞에 있는 2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철장, 뭐 철퇴라고도 하고 일종의 쇠몽둥이죠. 굉장히 살벌한 무기로 이방 나라를 쳐부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힘을 가진 군사적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을 맹인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맹인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이러한 어떤 군사적 힘이 있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35절, 자 바로 앞에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거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당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모순되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고스란히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자,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우리를 힘으로 이겨줄 줄 알았는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맹인 역시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교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칭호에 들어가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훗날 왕이 되어 군사적 정복자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윗은 어떤 다윗인가?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물리친 이후에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린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이를 빼버리고 싶어합니다. 광야, 순환 이 부분을 빼버리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은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 이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죽음과 순환을 그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외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부탁을 했는데 혹시 그림이 보이실까요? 네, 그림 한 컷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영화 Son of God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원어솔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얼굴인데 양 사이드에는 이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익숙하죠.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영국의 법의학자인 리차드 리브라는 사람이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청년의 전형적인 얼굴을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복원을 했고 굉장히 오래전에 영국 BBC에 이 얼굴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이 가운데에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실제 얼굴과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신대 김정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굉장히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에서 위 세 얼굴을 동시에 만난다면 누구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얼굴이 가운데에 있는 이 리차드 리브가 법의학 기술로 복원한 이 얼굴에 가깝다면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예수님의 얼굴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점은 분명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마저도 무의식 중에 부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no beauty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가운데의 얼굴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리차드 니브가 복원한 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걸까요? 사실 다윗, 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옆에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흡사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관 너무 강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조차 부정하게 만드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겸허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희석된 예수, 세상적 가치관에 희석된 교회, 세상적 가치관에 희석된 목사, 아버지, 그리고 직분상, 직분에 대한 관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직분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볼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희석된 관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주변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